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1년 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과 또 어떤 결단들을 여러분들은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뭐 계획을 세우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올해 꼭 성경 1독을 하겠다. 아, 1독은 너무너무 이렇게 작고 난 적어도 3독, 5독은 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올해는 나는 꼭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를 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아내 또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좋은 언어 습관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올해는 꼭 반드시 필히 절대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결단들을 하셨을 겁니다. 자, 1년 전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루셨습니까? 아멘. 네, 이루어진 것도 있죠.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계획한 것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기분을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다이어리에 쓰면서 스스로 이렇게 대견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아, 여러 가지의 기대도 하게 되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아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단단히 마음먹은 것을 우리가 3일 만에 포기한다는 작심 3일. 예, 현실의 바쁜 삶 때문에 뒤로 그것들이 밀려나게 되고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도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에게. 그래, 그거는 원래 어려운 일이었어. 처음부터 무리였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안위를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이쁘고 좋고 굉장히 기특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성전과 또 성벽 재건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장애물들이 생기면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들을 미루고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게 됐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흘려서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성전 재건이라는 부분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로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이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될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러한 힘든 일들을 다시 이겨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 오늘 본문은 무너진 성전과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역사적 배경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되었던 유대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그래서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서, 뭐 느헤미야서, 학개서, 스가랴서 등이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스가랴서는 특별히 회개와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회개를 통해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것이죠. 그죠?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그 고백, 나의 회개로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회개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이켜 섰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회개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야기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집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그 아들의 회심.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들이 정말 아버지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거절하시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들은 여전히 방황하는 불쌍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회개가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회개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프고 또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고백하는 일인데 기쁠 수만은 없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죠. 맞아요. 덜어냈잖아요. 내 짐을 덜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적어도 내 품 안에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훨씬 가볍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적어도 안 할 때보다, 회개를 안 하면, 고백을 안 하면 용서받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고 나면 용서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회개는요, 우리의 기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하게 정화시켜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실 겁니까? 해야 되겠죠? 예. 회개한다는 것은 두렵고 무섭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짐들과 무거움들을 덜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성도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성도는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날이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회개와 또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 그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우선순위가 변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항상 했던 것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쁘게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변 민족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뭐 매일 성경이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되듯이 주변의 민족들이 정말 방해를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으로 상소를 올리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 성벽이 재건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방해가 되고요. 기약 없이 이것들이 미루어지게 되면서 처음에 가졌던 열정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어지는 마음들이 결국에는 차가워지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마음을 다른 곳으로 뺏겨버리게 돼요.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는 경고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고 너희 집을 짓기에 정신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는 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이 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이 말씀 중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홈리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겐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시작된 시작점이세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망각을 해요. 근데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미 나는 망가졌어. 나는 포기했어. 나는 실패해서 끝났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비극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리는 게 가장 큰 비극이지 실패한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는 너무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너무 늦은 때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면 돼요. 길을 잘못 들었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그곳은 새로운 시작점,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치며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집 앞에는 큰 은행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행나무를 보고 있으면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봄, 여름에는 이 푸르른 그 잎들이, 푸른 잎들이 갈수록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정말 마법처럼 샛노랗게 이렇게 물든 나무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서 그 화려한 모습이 영원히 조금 더 오래 되면 좋겠다. 조금 더 오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합니다. 그런데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겨울 초입에 찬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노란 잎들이 바닥에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요, 사람도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즉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의 조상들, 즉 사람은 사라지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멈춘 백성들은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계속되는 공격과 어려움들,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재정과 경제력.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를 경영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만군의 주시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와 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많은 산들을 넘어오셨죠. 큰 장애물들도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가족들과 함께 적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그 산들을 어떻게든 넘게 하셨어요.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든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예상하건대 또 여전히 우리들은 넘어야 될 많은 산들과 또 장애물들이 있겠죠. 풀어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2026년에도 암울하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됨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창세기만 늘 새까맣게 돼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올해는 우리가 신약부터 시작하니까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